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DJ 이현웅입니다. 오늘이 4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니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4월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5월이 되는데요.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의무화가 시작된 게 2020년 10월부터였으니까 1년 반 만에 마스크를 벗게 되는 건데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갑갑한 느낌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지만, 야 이거 진짜 벗어도 될까 하는 걱정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젠가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갈수록 마스크를 벗는 게 수순이었지만 공교롭게 정권 교체기와 맞물리면서 현 정부 그리고 인수위 측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혹시나 확진자가 다시 늘게 된다면 정쟁화되는 것을 피하긴 어려워 보이는데, 그럼 또 바라보는 국민들 답답함은 더해지겠죠. 부디 앞으로 계속 코로나 상황 쭉 안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투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정말 가능한 건지, 된다면 혹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한번 짚어보고요. 2부는 병역 판정에서 의혹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께서 고통을 호소하는 척추질환의 유형과 예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추진에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에 정치권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민투표 불가능하다는 유권 해석도 나왔고요. 한편에서는 법을 고쳐서 하면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 정말 가능할지 장윤미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국민투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가 쟁점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과연 이 검수완박 법안이 요건이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법과 관련해서 개정안이 뭐 처리가 될 수 있느냐, 뭐 이 부분인데, 먼저 요건과 관련해서요. 이 검수완박 법안이 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겁니까?
일단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 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붙일 수가 있느냐.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한정해서 이 국민투표로 난건으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른바 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입법이 정책에 해당하는 것인가부터 좀 이론의 여지가 좀 있고요. 이것이 정말 외교 국방 통일의 이슈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무게감을 가진 중요 정책이라고 또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 부분은 사실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입장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투표가 이제 개정안이 처리가 되더라도 그러고 나서도 문제가 남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짚어주신 대로 국민투표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국민투표에 붙이더라도 재외국민들에게는 아예 투표 권한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 위헌적 소지가 있다, 그러니 입법안을 보완책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 위헌적인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더 이상 후속 입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지금 계류 중이긴 하지만 그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국민투표에 붙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60일의 공고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6월 1일 지방선거에 바로 국민투표를 같이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시기상으로도 법 개정이 설사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그 과정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럼 현재 상태로는 앞서서 저희가 말한 요건에 맞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투표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 보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쨌든 개정안을 처리를 해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라는 입장인데, 이 개정안은 어떤 부분을 개정하게 됩니까?
일단 이 개정안을 하게 되면 투표 명부에 관련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민투표법에서 그 과거에 위헌이라고 판단을 받은 부분은 왜 재외국민들에 대한 명부조차 마련하지 않고 투표기의 자체를 상실하도록 하느냐,
네.
왜 어떤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 투표 명부와 관련해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해외 국민들 현황을 파악해서 이걸 명부화하는 작업까지 실제로 이뤄져야만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투표에 붙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재외국민 투표까지도 하게 되는 건가요? 국민투표에 붙이게 되면?
그렇게 해야지만 위헌 소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뭐 상당히 정말 투표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일단은 이번에 이제 이 안건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국민투표가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이 개정되는 거는 여야가 특별히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과 관련한 국회 후속 입법을 좀 당부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정치적으로 대립할 사안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이론의 여지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지금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겠다는 국민의힘은 이 검수 완박 이른바 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률을 처리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전제 조건으로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협조할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 같습니다.
예, 항상 이 타이밍이 좀 공교로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도 검수 완박과 관련해서 이 국민투표법 개정이 다뤄지고 있다는 데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 국민투표가 그러면은 진행된 게 언제가 마지막인가요?
사실 지금까지 진행됐던 건 6차례에 불과합니다. 국민투표 관련해서 6차례 중에 5번은 개헌과 관련한 국민들의 입장을 묻는 상황이었고 이건 헌법상 규정에 따라서 개헌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반이 됐던 조치였던 거고요.
예.
한 번은 유신헌법을 사실상 재신임하기 위해서 국민투표에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헌법 개정 내지 헌법을 재신임하는 수준의 무게감을 가진 어떤 안건에 대해서 국민투표가 붙여졌던 거고요.
예.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선 공약으로도 내가 임기 중에 내 중간 평가를 한번 받겠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이 헌법상 요건에 맞는지 아닌지 그 당시에도 좀 이론의 여지가 있어서 사실상 진행되지는 못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네, 어떤 재신임 여부를 국민들께 한번 투표로서 물어보겠다. 한번
예.
확인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헌재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정치 권한을 남용한 부분으로 판단된다라고 해서 제동을 건 적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말 국가적인 안건이 아니라면 국민투표 사안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연장선상에서 선관위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바로 민주당 측에서는 그러면 집무실 이전 논의도 국민투표 같이 하자 이런 얘기 바로 나오던데 집무실 이전은 요건이 됩니까?
사실 맞불 성격이 크다고 보여지고 집무실 이전도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한 만큼 좀 많이 숙의 없이 치러진 부분이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또 정치적인 반박의 카드로 이 이슈를 꺼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법률적으로 본다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뭐 관련 뭐 예비비로 전용할 수 있는지 등등과 관련해서 국가재정법이 손질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국민투표로 붙여서 물을 사안이라고 판단되진 않습니다.
사실 뭐 검수완박 혹은 뭐 집무실 이전 이런 것들이 국민투표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계속 쟁점화되는 법안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국민투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이 전례가 없는 것이 사실상 어떤 체에서 어떤 이견이 있고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던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예.
어쨌든 본회의라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이제 따르면서 이게 입법이 되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렇다면 법률에 이견이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나 다른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게 된다는 것 사실상 삼권분립에 상당히 반하는 측면도 있고
예.
기본적으로 국회는 정쟁 간의 갈등을 본인들이 스스로 해소해야지 이런 어떤 법률적인 다툼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사법화하는 것, 정치의 이른바 사법화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워낙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만약에 국민투표가 진행이 된다라는 가정을 할 때
네.
6월 1일에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거기서 반대 의견이 만약에 많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5월에 공포가 되면 네. 이걸 뒤집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민주당에서는 관련 법안의 어떤 스케줄을 5월 뭐 3일 내지 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예. 공포되고 이 법안은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런데 뒤늦게 설사 국민투표에 붙여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또 입법 과정을 거치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상의 국론 분열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비용이 더 가중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정치권이 가져가지 않기를 좀 희망해볼 뿐입니다.
네, 국민의힘 측에서도 뭐 이런 워낙에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런 거를 예상하지 못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투표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뭘까요?
아마 사실상 입법화되고 법률로서 기능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뭐 필리버스터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지만 국회법에 따라서 또 이른바 쪼개기 회기 등으로 이 법률안은 지금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반전카드는 국민에게 묻겠다. 라는 것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 건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주 뭐 긍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발언을 한 이후에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예.
지금 국민투표에 대해서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인수의 실무자의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취지로 또 답변했다는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사실상 정말 관철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치적인 어떤 수사로서 맞불 성격으로서 국민 투표 카드를 꺼내든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뭐 사실상 여론전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막판에 최종 확정한 검수완박 법안 그 중재안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재안에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예.
사실 민주당의 원래 수정안에서는 많은 부분이 좀 후퇴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1년 6개월 뒤에는 모든 수사 권한을 경찰로 이양하도록 정리가 돼 있었지만
예.
이번 본회의에 안건된 그 부의된 안건을 보면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중수청을 1년 6개월 안에 설치를 하고 그 시점에 모든 수사권을 조정하기로 했지만 중수청의 타임 스케줄이 아예 빠져서
예.
이거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직접 수사 권한을 부패 경제, 범죄로 검찰에게 남기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예.
구체적인 항목을 따져보면 부패 경제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라고 처음에는 기술이 돼 있었지만
네.
이게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검찰이 부패 와 경제범죄에 준하는 무게감을 가진 다른 기타 범죄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시행령으로 수사의 길을 열어줬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내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볼
그렇습니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중수청 설치와 관련한 조항이 빠졌다라는 부분에도 주목이 되는데 이거는 뭐 법무부 산하에 들어가는 걸 의식해서 뺐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상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후퇴한 안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수청이 언제 이 부분이 설계가 돼서 실제로 발족할지가 상당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지금 2년 뒤에는 또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지금 당장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이 안을 논의하자고 민주당이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일 리도 없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또 공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중수청 출범이 늘어지면서 그 시점에 수사권을 모두 이양하기로 했던 당초의 그 중재안은
네.
좀 난망해지는 측면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검수 완박이 아니고 검수 반박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그러면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이 사실 큰 정치적인 숙의 없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많이 보완해야 되는 부분은 남아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검찰의 어떤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공수처 검사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 등등 후속적으로 손질될 여지에 대해서는 그때는 수기를 통해서 보완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국민투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또 주고 계신데 참 이게 바라보는 국민분들이 또 반으로 나뉘어질까봐 걱정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애청자와 함께 호흡하는 애청자 최우선 프로그램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주최 슬라생배 슬라고시 4월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응시 방법 다들 아시죠? 문자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실 곳은 샵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요. 방금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내용입니다. 복습 퀴즈인데요. 직접 민주제의 한 형태입니다. 특정 사항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국민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는 1954년 11월 제2차 개헌에 따라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재무제표, 2번 도돌이표, 3번 국민투표, 4번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사랑의 이름표. 1번 재무제표, 2번 도돌이표, 3번 국민투표, 4번 사랑의 이름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마지막이라고 노래 힌트까지 드렸습니다. 자, 저희 함께 선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덱스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셀프 세차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퀵 디테일러 세트, 팽락닷컴에서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소다스쿨에서 베이킹 소다 세제 세트,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이어서 매주 금요일이죠.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일정 기간 다니다가 퇴직할 때 받는 돈이 있죠. 바로 퇴직금입니다. 근데 만약에 일용직 근로자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아버지나 배우자처럼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죠. 가족이 회사 대표면 나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 안 될까요? 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는데요. 국민권익위 산업농립환경민원과 정가영 과장과 함께 모두 풀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략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에서 근무하는 정가영이라고 합니다.
어우, 고충처리국에 네네. 계시군요. 자, 오늘은 뭐 퇴직금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용보험 이런 얘기들 나눠볼 텐데 네네. 일단 퇴직금 먼저 짚어볼게요. 보통 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돈이다. 퇴사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아,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요?
예, 근무한 날수가 매달 차이가 좀 있으시더라도 네. 한 달에 4일에서 15일 정도 몇 년을 계속해서 근무한 것이 인정이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걸 좀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한 곳에서 여러 일을 일하는 분들 말고 만약에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분들은요?
글쎄요.
그건 좀 다른 거죠.
그건 좀 다른
거죠. 한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네네. 분들이 예. 한 달에서 4일에서 15일 정도 몇 년 동안 계속 근무한 게 인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국민권익위의 이와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예, 이 민원 주신 분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 퇴직금 신청을 하셨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신 사례입니다. 그 이유가 근로계약을 월 단위로 했고
월 단위로
1년이 아니라 뭐 매월 이렇게 했고 월별로 근무한 일수가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제각각이다. 이런 이유였죠. 그래서 예.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민원인께서 입사를 할 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각서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보통 이전에 퇴직금 관련해서 좀 논란이 생기거나 분쟁이 한번 생기면 그 다음부터 입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거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아마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근데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도 청구가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먼저 그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이분은 근로계약을 월 단위로 했지만은 매달 10일에서 20일을 2년 동안 계속 근무한 걸로 확인이 되셨어요.
네.
그리고 입사 전에 그러니까 퇴직금이 발생하기도 전에 작성한 퇴직금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에 재조사 하실 것을 권고를 했고
예.
결국 민원인분은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거 몰랐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도움이 네. 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에게 고용보험 문제가 생겼다.
네네.
이거는 어떤 사례입니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근로자가 실직한 하는 경우에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잖아요.
네네.
이 민원인께서는 이제 회사를 다니시면서 6년 동안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셨는데
네.
당신은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지를 받으신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회사 사장이 남편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업주에게 고용돼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남편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공동사업주의 위치로 봐야 한다. 그래서 근로자가 아니니까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유가.
야,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아들이 다니거나 아니면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렇게 아내가 다닌다고 해서 이거를 공동사업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은 근로자로 봐야 하느냐
예.
어려운데요.
그 어렵죠.
예.
이거는 좀 그때그때 상황을 좀 봐야 합니다.
예.
그 고용노동부 업무 편람에 보면 사업주의 친족,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네네.
회사에 아들이 다니거나 뭐 하는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하고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으면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민원인의 경우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봤더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셨어요. 그리고 격리와 서무 업무를 하셨고 매월 일정 금액의 급여도 받으셨고
예.
또 근무 편성표도 있어서 이분 맘대로 하는 일을 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민원인분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권익위가 판단을 했고
네.
민원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회복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례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을 했느냐
네네.
아니면 공동사업주처럼 일을 했느냐
예, 그렇죠.
이거를 따진다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가끔 이름만 올려놓고 왜 출근은 하지도 않고 어쩌다 한 번씩 가가지고 하고 월급은 따박따박 받고
네네네.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이 근로자성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률적으로 어떻다라고 말을 하긴 좀 힘들고 정말로 근로자 일반 근로자하고 동일하게 일을 하셨는가
예.
이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말 근로자처럼 일을 했다 하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고용보험 예, 혜택도 받아볼 수 있다는 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해당되는 사항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익위의 정가영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